다음 곡지는 사건을 재는 수학 구조론. 구조론의 정의를 다시 정리하려고 연구하고 있는데 사건은 존재의 본래의 모습이고 사물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일단 작은 건 안 보여요. 너무 작으니까. 움직이는 것도 잘 안 보이죠. 너무 빠르니까. 뒤에 감춰져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반응이 없는 것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안 보이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우리가 수학이라는 것은 1야드가 없는 요 코에서 손가락 끝까지 길이가 1야드예요. 근데 이 양팔 길이가 사람 키하고 거의 비슷해. 자기 길이 재버려. 거의 이게 자기 키야. 가로 세로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1야드는 91cm인데 그걸 정한 영국왕이 키가 182cm였다는 거지. 물론 오차가 좀 있을 거야. 그 1피트는 30.3cm인데 아마 신발 신고 발길을 재었을 거야. 발길이가 30cm라면 왕발이거든. 182 되면 발길이 30cm 선 사람이 혹시 있어요?
희한하게 한국에서도 한자가 30cm야. 네. 100% 비슷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보통 땅에서 재질 때 발로 재거든요. 그러니까. 발로 걸어가면서 재기 때문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한 평도 183.3cm.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딱 누우면 그게 한 평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덩치 큰 사람이 누웠어. 그래서 자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이 숫자를 자기가 관측자 기준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여기 뭐 한계가 있다면 안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한계의 상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나와 이것을 연결하는 라인이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혼동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말하는 건지 나와 이 연결하는 라인을 말하는 건지 이걸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수학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이라는 것은 요 라인이다. 관계가 1이라는 거죠. 근데 기하학은 요 자체 내부에서의 어떤 관계 가로 세로 대칭 공간이라는 것은 좌우 상하 전후 좌우 이게 항상 대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대상과 나의 관계가 대칭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측자와 관측 대상은 대칭된다. 그것이 모든 논리의 첫 출발점이죠. 대칭을 이제 이꼴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같다 보통 같다고 말하는데 이건 대칭이란 말이죠. 근데 기하학은 공간의 그 좌우 상하 전후의 대칭을 말하는 거고 사건은 어떻게 파악하냐. 사건은 대칭이 없죠. 일단 형태가 없어. 그 사건을 파악하려면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 염색체라는 것은 원래 세포가 투명하거든요. 안 보여요. 현미경 봐도 투명하다고. 개구리 세포 보면 투명한 개구리도 있잖아. 물고기도 투명 물고기도 있고 세포는 원래 투명한 건데 염색약을 넣으면 염색이 잘 되는 게 염색체라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것은 보이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건 정지시켜놓고 보면 돼. 다친 게 가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태가 없는 것에 형태를 주는 거예요. 물이라면 형태가 없으니까 컵에 담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공기는 풍선에 집어넣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압력을 걸어서 형태를 갖추게 하면 눈에 보인다. 안 보이는 것은 보이게 해서 보면 된다.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에너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바뀌는 지점에 에너지가 딱 멈춰요. 그 상황에 우리는 에너지를 볼 수 있다. 그게 구조론이라는 거죠. 그 진립자 힘 운동량 다섯 번에 걸쳐 에너지는 방향을 바꾸고 그 지점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즉 진립자 힘 운동량 다섯 개가 다 대칭이고 대칭되는 순간 딱 멈추고 멈추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에너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개척하는 수학이 구조론이다. 지금 역사 이래 이 사건을 개척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일단 사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내가 이제 사건이라는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건이 옛날부터 있었던 단어인 것처럼 착각되는데 이 사건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단어야. 그러다 보니까 사건을 개척하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감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다. 풍선은 기압이 있고 물은 수압이 있고 자동차는 마력과 토크가 있고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에너지를 많이 측정하고 있다. 근데 에너지가 그 자체의 논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하학도 이 자체의 논리를 따라간다는 것이듯이 관측자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대상 그 자체가 스스로 움직여가는 논리가 진립자 운동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대칭되어 있고 대칭을 계속 추적해가는 것이 수학이다. 그런 점에서 구조론 또 큰 개념으로 보면 수학인 거예요. 사물은 공간적 형태가 있기 때문에 수학으로 해명할 수 있는데 사건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해명할 수 없다. 그러나 사건에도 형태를 부여하면 된다. 대수학은 관측자와 관측 대상의 관계로 이 대칭을 해명하는 것이고 기하학은 형태가 있는 관측 대상인 사물의 내재적인 대칭성을 해명하는 것이고 구조론은 형태가 없는 사건에서 의사결정의 순간 도출되는 대칭성을 해명하는 것이다. 자연은 다 대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해석할 수 있다. 작용 반작용으로 이 질량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칭이 없는 것은 대칭을 만들면 되는데 그게 질입자의 힘 운동량이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다음 곡지는 이제는 다윈을 넘어설 때 제가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고 들은 얘기인데 이보디보라는 뭐 책이 있대요.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이보디보 읽어본 사람. 하여튼 장대익 교수라는 사람이 그 이보디보에 대해서 주저주저 했다 그러는데 어떤 이 양반이 생명의 본질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대칭이고 하나는 모듈이고 또 하나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극성이라고 했을 거예요. 성별 뭐 이런 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생명을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이보디보라는 책에 나온다는 건지 아니면 장대익 그 양반이 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모듈 진화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 이 양반 상당히 구조론적이네 이래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진짜 진화를 몰랐을까? 동양에도 옛날부터 진화와 비슷한 얘기 있었어요.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뭐 인도에도 있었고 세계적으로 진화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리스 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세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진화를 말하다 맞아 죽는 분위기가 돼서 진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자. 그래서 다 주눅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브리더들이 개를 신품종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이 서양의 브리더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동양에는 이제 육종학이라는 게 없었는데 서양은 옛날부터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 종자 새로운 종자 많이 만들었어. 사람 농부들도 막 창조를 하고 있는데 왜 하느님만 하냐고. 농부들도 하는 창조를 자연은 못 하겠냐. 그리고 옛날에는 자연 발생설이 있었기 때문에 밀가루를 헝겊으로 덮어놓으면 쥐가 생긴다. 뭐 이런 시대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섭생이라고 하는데 섭지에서 벌레가 저절로 생긴다. 생명은 난생과 태생과 섭생이 있다. 난생은 알에서 나오고 태생은 자궁에서 나오고 섭생은 섭한 기운에서 생긴다. 섭한 기운이 생명을 만든다. 그 자연 발생도 되는데 진화가 안 되겠냐고. 그래서 당연히 옛날부터 진화에 대한 원시적인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그걸 체계화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종교 재판에 걸려서 맞아 죽을까 봐 말 잘못했다가 한 방에 간다 해서 망설인 거죠. 그래서 다윈 아저씨도 진화라는 말을 안 쓰고 뭐 자연의 변이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 한 방에 간다 해가지고 그래서 20년 동안 연구를 했다 그러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같은 이 이보디보라는 책에는 굉장히 진화가 사실은 간단하게 일어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윈은 인간의 눈이 40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로또 40방을 연속으로 맞아야 이 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로또 40방을 연속으로 맞냐고. 확률적으로 없잖아. 뭐 예를 들면 확률로 따져보니까 우주의 생명이 제가 존재할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 이런 학자도 있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연히 눈동자가 이게 만들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보면 눈 이거 만들기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눈 속에 혈관이 있어. 이 혈관이 시야를 차단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혈관을 뇌가 지워버려요. 못 보는 게 아니고 보고 봤는데 지워버린 거예요. 혈관이 눈을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피가 막 흘러다녀. 적혈구, 백혈구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그러면 가려가 안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눈이 계속 이걸 틀어요. 계속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요. 눈동자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면 이 시야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것은 지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눈동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혈관은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가면 혈관이 따라간다고. 그럼 뇌가 이걸 쥐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런 거 굉장히 정교하잖아. 아, 이거 국내하느라고 얼마나 애먹었냐고. 스티브 잡스도 이런 거골 때려서 아, 포기할 그럴 거야.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 눈의 어떤 지점에 뭐 하얀 점 같은 게 있다고. 몽글몽글한 게 있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퉁이로 가요. 그런 거, 여러분 운동장조회 때 운동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한 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혈관에 피가 흐르는 거라고. 그래서, 또 귀에도 이명이잖아요, 이명. 이명은 모세혈관에 피 흐르는 소리예요. 그렇게 굉장히 골치 아픈 이 에러들이 많다고. 개발자라면 미쳐서 돌아가, 아, 안 해! 그러고, 못해! 근데 하나님 해냈잖아. 와, 끈기 좋던. 그래서, 야, 이렇게 정교한 눈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굳이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냐? 대충 하나 바꿔놓으면 되지. 와, 그걸 40단계를 거쳐서 그 이렇게 좋은 걸 만드냐고. 대충 불량품이라도 납품받아 줄 거지. 이거 줄 거였어. 자연이 납품하면 주는 대로 받아야지. 그래서 얘기는 모듈이 있으면, 도구가 있으면 굉장히 쉽다는 거죠. 즉, 지금까지 진화론은 DNA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다윈도 DNA 이야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개소리고, DNA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DNA는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플러스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 40단계를 플러스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한 4만 단계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계속 뭐가 하나 의미 있는 게 글리트까지 빼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냥 빼면 돼. 그렇다면 이제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자. 한 경우의 수를 한 1억까지 넣어봐야 뭐 의미 있는 게 하나 발견된다고. 근데 천재 수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머리를 막 계산해서 암호를 다 풀었어. 다 풀었는데 이미 12시간 지났으면 암호 바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 영화에 나오는데, 아,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존나게 암호를 풀어도 하루 지나면 다시 암호 바꿔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근데 이걸 암호를 어떻게 풀지? 그래서 중요한 건 암호를 푸는 게 아니고 암호를 풀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암호를 풀었는데 풀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게 어려운 거죠. 제일 핵심은 암호를 푸는 게 아니고 풀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거죠. 어떻게 알아냈냐? 간첩을 보내서 염탐을 하니까 독일군 암호병이 무전을 칠때맨 처음에 굿모닝 암흑이한테, 그 암흑이가 자기 애인 이름이야. 굿모닝 마리안네 한 거죠. 그 마지막에는 히틀러 총통 만세야. 맨 앞에 하고 맨 뒤에를 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거나 막 마구잡이로 한 천억 개를 집어넣어서 맨 앞에 굿모닝 마리안이 나오면 그 풀린 거야. 근데 겐토로 그릴 수도 있다고. 그럼 뒤에 히틀러 총통 두 개가 동시에 맞아야 돼. 굿모닝 마리안이 맞고 히틀러 총통 맞아, 두개 맞으면 이건 100% 맞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맞다 하고 이제 일단 1억 개를 무작 이런 막 집어넣어 버린 거지. 무작으로 융단폭격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중에 하나 의미 있는 게딱 걸리면, 아, 굿모닝 나왔다, 이거 딱 스톱 시켜서 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야 세 번째 풀리는 거예요. 한 개는 안 돼요. 한 개는 겐토로 걸린다고. 한 개는 아무 의미 없는 수열인데도 굿모닝 마리안이 맞아 버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두 개를 맞으면 세 번째는 100% 맞다. 요 삼각 측정의 원리하고 비슷한 건데, 세 방향에서 맞으면 그냥 100%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일단 무제한으로 DNA를 복제해. 잔뜩 복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빼는 건 굉장히 쉬워. 그냥 존나 빼면 돼. 그러다 의미 있는 뭐가 나오면, 아, 스톱 시켜서 이걸로 한번 가보자. 이런 프로그램이 DNA 안에 있는 거예요. DNA 안에 원래 그런 게 있다고. 일단 우리는 흑인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황인종을 거쳐서 백인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흑인 유전자 안에 원래 백인이 되는 유전자 있어. 뭐 최근에 밝혀졌지만, 칼라리 사막에, 칼라리 맞나? 그 보츠와나인가? 거기가, 보츠와나가, 그 나미비아 사막 옆에 보츠와나가 인류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센족들이 살고 있는데, 센족들이 햇빛을 타서 까맣지. 옛날은 센족 사진을 딱 보면 까맸어요. 요즘은 브래지를 해가지고 요 부분만 하얀 거야. 왜냐면 막 돌아다니다가 백인들이 사진 찍으러 왔다가 빨리 옷을 벗어야 돼. 빨리 옷을 벗고 이제 오렌지 던지기 놀이 뭐 이런 걸막 해야 돼. 왜냐면 백인들이 부족민 놀이를 하라 그러거든. 부족민 놀이라는 게 없어. 빨리 막 놀이를 만들어내는 거야. 레몬 던지기를 하자 해서 막 던지고 받고 막 하는 거. 여기 브래지어 자국이 너무 설명한 거야. 그 부분을 보면 거의 피부하예요. 그래서 옛날 인류학자들이 남아공 이런 데 보니까 거의 황인종보다, 황인종도 갓 태어날 때 얼굴이 하얘요. 누런 건 타서 그런 거야. 그래서 흑인도 아기가 자궁에서 나올 때는 하얘요, 피부가. 근데 굉장히 빠르게 까맣게 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종은 황인 백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 이미 있어.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 무제한으로 집어넣은 값 속에 백인 또 들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추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들어드는데 내가 봤을 때 최초의 인류는 절대 흑인이 아닙니다. 흑인은 적도 지방에 많은데 적도 지방으로 갈수록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 적응하기 위해서 까맣게 된 거지. 그 보츠와나 거기가 적도가 아니거든요. 적도보다 훨씬 남쪽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 인류가 흑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편견이라는 거죠. 10만 년 전에, 2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흑인일 것이다. 이건 굉장히 내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
인류의 조상을 에티오피아의 루시라고.
그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야. 또 바뀌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700만 년 된 지금 하는 얘기는 호모사피엔스 30만 년 전 현생 인류 바로 우리 직계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루시는 거의 까마득한 조상 중에 조상 중에 조상이. 어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 마이너스 뽑으려면 그 암호 풀기가 그냥 쉬워요. 암호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 암호 푸는 것은 플러스법이고 만든 게 나올 때까지 해보는 거야. 컴퓨터로 의미 없는 걸 다 걸러내는 거야. 무제한으로 복제하는데 의미 없는 걸 걸러내는 걸 마이너스법인데 마이너스법으로 풀어버리면 굉장히 뭐 30분 만에 다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영화에 그 다 나와 막 맨날 며칠 내에서 못 푸는 걸 그냥 다 풀어버린 거죠.
제가 사실 그 암호학 공부를 좀 한다고 예. 2차 대전 때 그거 좀 제가 봤는데 예. 실제로는 못 풀었답니다.
아, 예.
못 풀고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그 헤엄쳐 와서 유보트에 잠입해가지고 암호 책을 꺼내 와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풀기 시작했다래요. 그러니까 걔네들 한 건 다 실패했대요.
하여튼 그 컴퓨터가 그 암호를 푸는 원리는 그렇다는 거죠. 일단 두 개를 알아야 돼요. 두 개를 모르면 못 풀어요. 그 무작정 다 푸는 게 아니고 뭔가 단서가 있어야 푼다는 거죠. 그래서 무제한 복제를 한 다음에 의미 있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소거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리가 있냐면 뭐 잠자리라든가 뭐 편충이라든가 이런 그 원시 동물이 유전자 존나 많아요. 인간하고 거의 비슷해. 걔는 일단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뭔가 하나 걸릴지 모르니까 일단 많이 갖고 있어 보자고. 그래서 노숙자들 보면 짐이 한가득이야. 일단 왜냐면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중요합니다.
예. 일단 많이 갖고 있어야 돼.
뭐라도 챙겨놔야 되는데 언제 쓸지.
그렇죠. 노숙. 그래서 일단 많이 갖고 있다가 필요 없는 걸 제거하고 필요한 걸 챙기는 거죠. 마이너스 법으로 보면 굉장히 진화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자들이 왜 창조론을 믿냐면 경험적으로 그게 너무 어렵잖아. 근데 우리한테 어려운 거지. 로또 당첨 그거 쉬워요. 800만 장 사면 돼. 실제 그 로또 다 사서 당첨돼서 로또 시스템을 공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초창기에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에 이제 예를 들면 그 나라 인구 전체 5만 명밖에 안 된 나라에 그 5만 장을 사면 당첨되잖아. 그래서 작은 도시 자체 로또 이런 걸 공략하다가 나중에 다 들켜가지고 소문나서 이제 실패한 거죠. 그것도 방어 대책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구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도구만 있으면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치를 잘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중근 같은 사람은 도구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일단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품성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맞는 이론이 있어야 된다. 이론이 뭐냐 마르크스주의냐 뭐 이론 가지고 존나 자기들끼리 엄청 논쟁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들어봐도 다 개소리야. 좌파 10명이 몰리면 이론이 10개 나오는 거야. 요즘은 안 그럴까 하던 그 80년대 엄청 떠들었어 자기들끼리. 어느 노선이 옳냐 하고 무슨 온갖 노선이 다 있었어. 그래서 옛날에 그 외우고 다녔어. 아씨. 요즘 대학가에 유행하는 노선이 뭐냐. 근데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정치의 도구는 뭐냐면 국민과 엘리트가 신뢰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걸 축구에 비하면 포메이션인데 우리가 이제 진보 진영 전체를 하나의 그 축구팀으로 보면 좌파 애들은 그 골 넣는 골잡이고 걔들 골을 좀 넣어줘야 돼. 그 중도 애들은 이제 수비수지. 애들이 좀 뒤에서 수비를 해줘야 돼.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각자의 자기 주장을 하다가도 지휘관이 오더를 내리면 그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회의 시간은 막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실무 들어갔을 때는 이제 시킨 대로 해야 돼. 근데 보통 보면 회의 시간은 가만히 있다가 실무 들어가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궁시렁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포메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진영 안에서 공격수와 수비수, 미드필더, 중간고리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이 공격수와 수비수를 잘 연결하는 뛰어난 미드필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많이 해. 이쪽으로도 한번 찔러보고 미드필더 해도 저쪽으로 한번 상대방 약한 곳을 찾아낼 때까지 계속 이쪽으로 한번 찔러봐야 돼. 그래서 김종인으로 한번 찔러보다가 실패. 윤석열로 한번 찔러보다가 실패. 근데 그런 시행착오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쪽 찔러봤으니까 상대방 약점이 이제 나오는 거야. 상대방이 헛발질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메이션이 없으면 실패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실패를 안 하려고 하면 외통수로 몰려. 실패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실패를 뒤로 유보시키는 거예요. 실패가 계속 뒤로 유보되면 뒤에 한꺼번에 왕창 나온다고. 어차피 할 실패는 미리 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삽질은 미리 해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이 나경원처럼 모든 걸 다 성공하려고 짠머리 굴리면 갑자기 모든 실패가 한꺼번에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카고 컬트라고 화물교, 뭐 부두신앙 뭐 이런 건데 별 이상한 걸 다 좋은 프렴교 별의별 이상한 종교인데 이 남태평양에 가면 40개 섬에 40개 종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 교리가 비슷해. 그래서 이 종교가 어떻게 전파된지 뭐 전파된 게 아니고 각자 발생한 거야. 미군이 간 섬마다 이 종교가 하나씩 생겨요. 다 이 미군 암흑계를 섬겨. 뭐 미군 톰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미군 존 프럼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미국 대통령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종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우리가 공장에서 나온 이런 옷이나 신발이나 통조림이나 뭐 이런 라디오나 이런 것이 인간이 만들었다고는 절대 안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고 중간에 백인들이 빼돌리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그 공을 쌓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축복이 조상을 축복이 해서 우리 민족에게 오는 건데 백인들이 중간에서 빼먹고 있다. 그게 교리야. 그게 비슷해. 교리, 섬마다 교리가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교리가 전파된 게 아닌데 그게 똑같은 거지. 희한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화물이 물건이 공장에서 생기는 상품이 인간이 만들었다는 건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기독교 신도들은 진화한다는 건 절대로 안 믿지. 어떻게 그게 진화 가능하냐. 근데 알고 보면 진화는 굉장히 간단한 트릭이 마술사의 트릭하고 같은 거예요. 마술사가 보면 막대기를 가지고 탁탁 치거든요. 그 손 안에 든 호두를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막대기를 들고 있는 거야. 막대기로 시선을 유도하는 것이 사실 손 안에 호두를 바꿔치기 하려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면 그걸 보면 안 돼. 그 반대쪽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마술사의 액션을 보여주는 걸 보지 말라는 거지. 이거 뒤쪽을 보라고. 그러면 아 저렇게 하는구나.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굉장히 잘 속는 동물이다. 그래서 제가 뭔가 그럴듯하다 하면 아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보스 피싱 전화가 왔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괜히 그럴듯하게 얘기해. 그래서 보이스 피싱을 안 당하려면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당한다는 거죠. 내가 권력자고 내가 다 하는데 저 자식이 뭐한테 내한테 이러라 저러라 자꾸 시키냐. 화를 내야 되는데 계속 전화를 못 놓게 전화 중단을 못하게 한다고 계속 전화 걸으라 그래요. 통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와서 방해할까 봐. 다른 사람이 너 그 뭐하냐 하면 아, 누가 전화 와서 통장이 롯데라는데 그러면 그 보이스 피싱이야 그럴 거 아니야.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전화 통화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하여튼 그때 왜 내가 시킨 대로 하냐고 좀 의심을 해봐야지. 시킨 대로 하지 말자고. 그래서 일단 유태인들이 뛰어나다.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도구가 있는 거예요. 그 도구가 뭐냐 관습이야. 시나고그나 탈무드나 그 유태인들이 관습이 도구라고. 그런 도구에 의해서 갇혀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보 진영이 못 이기는 것은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지식이 도구였는데 지금 조금 더 포메이션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도구란 말이 사람들을 묶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대상과 나를 연결하는 중간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직결 다이렉트로 연결돼야 돼. 그 중간에 뭔가 끊어져 있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상대성이 작동하고 있다.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소총으로 딱 겨눈다면 이거는 직결로 돼 있잖아요. 내 눈하고 표적하고 딱 가늠자로 보고 있다고. 그러면 총이 고장나지 않았다면 똑바로 맞겠죠. 근데 이제 돌을 던진다면 내가 아무리 잘 던져도 사슴이 나보다 빠르다. 안 맞지. 내가 백발백중으로 맞춰도 사슴이 달리기 실력이 엄청 빠르다. 그러면 안 맞을 거 아니야. 그건 상대적이잖아. 그건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에 왜 저번 주에 동료님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 건 사장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렇죠.
네. 압도적인 돈이야말로 완벽한 그쵸. 도구네요.
예. 잡수 아저씨가 돈을 갖고 왔더니 말을 듣기 시작했어. 원래 잡수가 이제 쫓겨났다고 해버렸어. 근데 이제 픽사를 만들어서 그금을 벌었어. 그래서 돈 있다는 소문 듣고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거야. 천재들이. 아 우리 형님 돈 생겨서 주머니가 도둑하대. 가봐야지. 그때부터 일이 풀린 거라고. 픽사 그게 잡수의 성공 요인이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럽 같은 경우 장인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물건을 만들더라고. 특히 이제 유럽 성 같은 데 보면 철로 문을 만들어놨잖아요. 그 장식을 엄청 복잡하게 한 거야. 근데 러시아 동영상을 보니까 아 그것도 다 도구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틀고 이렇게 이렇게 꼬고 뭐 하는 도구가 있어. 그 도구에 집어넣기만 하면 그냥 줄줄줄줄 나와. 혼자서 다 만들어. 그래서 야 장인들이 저걸 언제 대장간에서 하나 때려서 만들어냈는데 아니야. 그냥 도구가 줄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찍어내는 거라고. 그래서 완전 속았지. 그래서 아 유럽 장인들의 뛰어난 실력이 아니고 유럽 장인들의 뛰어난 도구. 도구가 있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성이 작동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100%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상대성, 절대성이란 말을 그냥 막연하게 쓰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상대성이고 절대성이고 뜻을 몰라요. 그냥 뭐 막연히 상대, 절대 그러지. 그 뜻을 좀 생각해. 보편성, 특수성, 뭐 일반성, 다양성 이것도 메커니즘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 상대다, 절대다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상대성을 연결해 보니까 의원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연관성 이론이야. 누가 상대성이라고 번역한 거야? 그 아저씨가 잘못한 거야. 그 전 국민이 오해하게 됐잖아. 아마 일본 놈이 사고 쳤을 거야. 일본 놈 좀 띠라잖아. 그걸 왜 상대성이라고 번역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상대성 이론이 아니고 상대성과 절대성을 결정하는 이론이.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은 광속의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나 공간에 대해서는 상대성이지.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에 비유 기준하면 상대성이고 광속으로 기준하면 절대성인데 절대성도 되고 상대성도 되는 것이 연관성이라는 거지. 연관 단어를 제가 여기 써놨는데 하여튼 그 이게 횡도를 뜻하는 경도를 뜻하는 게 아니고 횡도를 뜻하는 황도지 황도 아, 횡인가 아니 경도구나 내가 헷갈렸다. 북이 뭐 이거 위도지 위도 위도를 뜻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나란히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나란히 가는 이론이다. 그럼 딱 느낌 오잖아. 일단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파리가 그 버스를 타고 갔다면 파리와 버스는 나란히 가잖아요. 근데 버스 밖에서 보면 나란히 안 가지. 버스 밖에서 보면 버스가 간 거야. 근데 버스 안에서 보면 나란히 갔으니까 상대성이 작동하는 거지. 그래서 아 나란히 가는 이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 아, 이해가 되네. 어떤 새끼가 번쩍 잘못해서 이렇게 다 망쳐놨어. 혼내야 돼. 그래서 연관성 이론이라고 번역해야 말인데 연관성 안에 상대성과 절대성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을 통합하는 연관성 이론이고 이거는 구조론하고 같은 뜻이에요. 구조론도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는 공간적 얽힘이고 조는 시간적 진행인데 이게 공간과 시간이 우리말로 하면 꿰어짓기라고 내가 번역을 해놨는데 꿰가 구고 조가 짓기, 집 짓는다, 짓는다는 거예요. 꿰진 것이 상대성이고 그 꿰는 것이 절대성이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과 겹쳐져 있어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겹쳐져 있지 않은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혼자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완전히 혼자는 없고 그냥 다른 것에 붙어 있어요. 이런 언제나 항상 이에 붙어 있지 이 혼자 완전히 동떨어져서 이런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원리적으로 없다. 단순히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 있으려면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이 존재하려면 그것이 존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 이야기하면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기가 있다면 100% 엄마가 있는 거예요. 아기 난 엄마가 없어도 있는 거라고.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네. 무조건 엄마는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족보를 추궁해 들어가면 20만 년 전 나미비아 사막에서 인류의 조상이 호모사피엔스가 출발했다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상대적이란 말은 대칭적이란 말인데 상대적이란 말과 절대적이란 말이 같은 뜻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세상은 상대적이야. 이 말은 아, 세상은 절대적이야. 이 말은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전체는 절대적이고 부분은 상대적인데 부분을 보니까 상대적이죠. 왼발 오른발은 부분이고 인체는 전체인데 전체로 보면 무조건 절대적이에요. 전체로 보면 항상 머리가 앞에 가고 꼬리는 나중에 간다고요. 그 무조건 절대적으로 세상 가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작용하면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것은 에너지원이 두 개다. 두 개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데이트할 때고 결혼하는 순간 절대성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이제 쥐어서 하는 거죠. 통장을 누가 관리하냐. 통장 관리자가 절대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월급 받는 걸 100% 이제 부인 통장 입금해버린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의리된 거죠. 그때부터 통장 관리자의 절대권에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 내가 잘해도 상대방 오늘 기분이 안 좋다. 그걸 망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 머리 미장원에 갔다 오고 목욕탕에 갔다 오고 막 옷을 좋은 걸 입고 와도 상대방이 아 오늘 기분 나빠서 하면 그건 데이트는 조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상대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의할 때는 상대적이고 실무 들어가면 절대적인 거고 세상의 모든 것이 상대성과 절대성이 공존하는데 우리는 절대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성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그냥 그런 거야. 어쩌라고. 그런데 그 상대적이라고 만세 부르고 막 좋아 좋아 상대적 좋아 좋아 이런 사람들은 땡땡이 치려고 그러는 거야. 수업 안 들어가고. 수업 들어가면 그때부터 절대적이거든요. 수업 들어가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선생님은 미술 시간이지만 나는 영어를 하겠어. 이게 안 된다고. 모든 애들이 옛날에 이제 고3이니까 막 음악 시간에도 영어하고 수학 시간에도 영어하고 난 수포자니까 영어하겠어 이러면 되지만 원래 그건 안 되는 거야. 영어 시간에 영어하라고 수학 시간에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도 자고 음악 시간에도 자고
그래서 형태가 있는 것은 대칭이 눈에 보이니까 대칭을 추적하면 답이 나오는데 형태가 없는 것은 대칭이 눈에 안 보이니까 유치해가 그렇다는 거죠. 어떤 그릇에 담아야 된다. 그때부터 절대성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물은 상대성이 작동하는 게 많고 사건은 100% 절대성이 작동한다는 거죠. 사건은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옷 같은 것은 어떤 옷이 좋냐 이건 상대적인 거죠. 그 옷을 어떤 사람이 입느냐에 따라서 좋은 옷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옷이 될 수도 있는데 사건은 행동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100% 이거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한번 나쁜 흐름에 빠져버리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건의 절대성을 깨려면 더 큰 사건을 불러와야 돼. 그래서 더 큰 절대성 안에 집어넣어야 돼. 그 단계에서는 절대 답이 없어요. 이 단계에서는 완전 이제 망친 거야. 이번 생은 망쳤어. 막 다음 생에 기대를 걸어봐야지. 이런. 근데 더 큰 사건 속에 들어가면 다시 더 큰 절대성 안에서는 이게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을 안 내면 부모 불러와야 되고 더 큰 집단을 불러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입력해서 출력으로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이 상대적이잖아. 그러면 그 집단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 집단도 상대적이잖아. 그럼 더 큰 집단. 계속 개인 위에는 가족이 있고 가족 위에는 부족이 있고 부족 위에는 대부족이 있고 대부족 위에는 국가가 있고 국가 위에는 인류가 있고 인류 위에는 문명이고 계속 큰 것에 절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가 나는 상대적이잖아.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집단 안에서 역할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좀 형제가 있다면 형과 동생 두 사람은 상대적인데 가족 안에서 서열은 형이 높아. 그건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절대성에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절대성에 답이 있기 때문이지. 상대성은 답이 없기 때문에 아 그냥 상대성도 있다. 그것만 알면 되고 절대성은 그 절대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동기를 받을 수가 있고 권력을 받을 수가 있고 뭔가 그것에 근거를 해서 뭔가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동하지만 그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단어 뜻을 다 모르고 있더라고.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이 연관성 이론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한자를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졌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막연하게 그러고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말 잘 몰라요. 그래서 언어를 똑바로 하자. 시간 좀 남아 있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다음 꼭지는 구조론 도구다. 아까 좀 이야기하고 겹치는 건데 구조론은 정답이 있다. 모든 문제에 당연히 답이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생에 정답이 없어, 뭐 철학에 답이 없어, 세상 원래 답이 없어, 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여러 곳에서 들은 얘기인데 여기서 팟캐스트에서만 들은 게 아니고 제가 20년 전부터 무수히 들은 얘기인데 답이 있다는 말 자체를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진지하지 않은 거죠. 답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독자가 갑인데 왜 네가 갑질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독자에게 아부해야 되는데 독자의 비위를 맞춰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독자의 비위를 안 맞춰줬잖아. 이 얘기라고. 정치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구조론에 대한 얘기 아니야. 최근에 이제 일본의 어떤 일본인이 보니까 나이 50대 후반이면 꿈도 포기하고 자존심도 포기하고 친구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베스트셀러 작가야. 그 책 쓰는 대로 쪽쪽 히트해. 완전히 아부의 달인이야.
이제 알 것 같은데. 고지마.
예. 네. 뭐 다카신가 뭐. 하여튼 그 사람이 아 50대 남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더라고. 그 양반도 나이가 한 50살 됐는가 봐. 50대 후반 정도 되면 꿈도 포기하고 자존심도 포기하고 친구도 포기해야 돼. 자기 건강만 챙기면 다야. 보약이나 잘 먹으라고. 근데 아니 이름 여섯 자일 거예요. 하여튼 뭐 닭가신가 닭코신가 뭐 그런 사람이. 50대 후반이면 인생관을 바꾸라. 인생관이라고 검색해 보면 나올 거야. 그렇게 이 아부를 잘해야지. 왜 구조론은 아부를 안 하냐. 독자 비율을 안 맞춰주느냐 이런 얘기라고. 그럼 내가 왜 독자 비율을 맞춰주겠냐고. 그 사람은 갑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구조론은 구조론이 갑이야. 독자가 갑이 아니라고. 조회수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문제와 답은 대칭이니까 당연히 답이 있죠. 원인과 결과는 대칭이고 시작과 종결은 대칭이고 머리와 꼬리는 대칭이고 앞과 뒤는 대칭이고 다 대칭이 돼 있는데 답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럼 답이 없는 문제는 없을까? 답이 없다 그 자체가 답이에요. 답이 없다는 답이 있네. 수학자들 뭐 NP 문제에서 이 문제에 답이 있을까 막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 답이 없으면 그게 답이야. 그래서
그 말은 근데 정의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 답이 없다는 것도 답이야. 수학자들이 결론을 그렇게 내더라고. 아 이 문제는 답이 없어 하고 답을 딱 내더라고.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대칭만 되면 그건 답이라는 거죠. 왼쪽이 있는데 오른쪽은 없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앞이 있는데 뒤는 없다. 이런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건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못 읽었다. 뭐 이런 얘기. 뻔한 거짓말이고 1 더하기 2처럼 이건 문제가 있는데 답이 있다는 것은 명확한 건데 그 사람들은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답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각자의 주관에 달려있고 각자의 인생 자기 인생 자기 살아가는데 무슨 자꾸 답을 정하려고 하냐. 그 말도 맞긴 맞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저요. 일단 바둑을 두는데 각자 꼴리는 돈 두는 거지 뭐 꼭 이기려고 그러냐. 술값을 그냥 지는 사람이 내고 그냥 이번엔 내가 술 한잔 사고 네가 다음 술 한잔 사고 그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바둑을 두는 재미는 있는데 프로기사가 그러스로 하면 이서들한테 항상 지죠. 프로 바둑기사라 가지고 아씨 바둑이 뭐 목숨 걸고 그러냐.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뭐 지는 사람 술 한잔 사면 되고 뭐 오늘은 내가 져주고 가끔 서비스 게임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는 이세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아마추어들이 하는 얘기고 여기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구조론 연구소라면 진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답이 있으면 그 정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바둑을 둔다 하면 일부러 한 수 쳐주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 세상에 애누리 없이 그렇게 딱 부러지게 답을 내면 되겠냐고 인정머리가 없잖아 그러고 서양 수학자가 딱 계산하면 동양 선비가 에이 이놈 빽 못 쓰겠네 사람이 그래서 인정머리에서 쓰겠다 야단친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깨진다. 우리끼리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국가대표가 동양대표가 서양대표하고 붙었을 때 그런 식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구한말에 이제 조선의 국수바둑이나 순장바둑 고수하고 일본바둑 고수하고 붙어서 만방으로 조선바둑이 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둑을 서비스 게임으로 하니까 지는 거지. 에 바둑에 무슨 답이 있어 이러더니 바둑 지는 거지. 뭐 종교를 믿을까 말까 이런 건 각자 알아서 믿는 거 믿고 싶으면 믿고 아, 믿기 싫으면 안 믿고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구조론이 뭔데 지금 뭔데 자꾸 뭐 이러라 저러라 하는 거 이런 걸 보통 사람끼리 하는 거라고. 근데 좀 진지하게 일단 대학 교수라가 강의실에서 그 뭐 창조과학기가 안 돼요. 그 사람은 대학 교수 자격이 없는 거야. 창조과학기 활동을 하더라도 강의실에서는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강의실에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거 잘려요. 그건 대학 교수 자격이 없어. 지 혼자 지들끼리 동호회에서 그런 소리 하라고. 그래서 종교를 믿던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일인데 저도 지식인들, 엘리트 간의 대화에서는 개소리 하면 안 되고 뭐 점쟁이 찾아가고 막 부닥거리 무당 뭐 이런 거 하고 막 제가 한의사를 비판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과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한의학은 그렇게 했다고 치도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최근에 뭐 이 물리치료까지 보험에 가입시켜가지고 그 뭐 말하나 어떤 그 뼈에 부독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있어요.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한방도 아니고 물리치료를 그 의료보험에 넣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꼬시는 거예요. 아픈 것도 별로 없는데 약간의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아 이거 20일 꺼내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면 20일이야. 그럼 그 의료보험료가 어디서 다 나가겠냐고. 그래서 이 제발 우리나라 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로 막 의료보험 막 집어넣어주고 막 그러면 환자가 오면 무조건 20일이라 그러지. 그러면 그 사람이 왜냐하면 그 받으면 좋아요. 시골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안마 받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돈 조금 내고 국가 돈 왕창 써서 안마 30분 받고 있으면 얼마 좋아. 내가 시골 할아버지라고 치자.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그거 안 하면 덩신이지. 국가 돈 안 빼먹으면 덩신 아니야. 그럼 차비가 없어서 병원까지 못 간 사람만 손해지. 전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돈 빼먹으라고 하는 짓이야. 그래서 이런 짓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엄격하게 통제해서 증명되지 않은 것은 시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를 불신해버린다고. 하여튼 모든 문제는 다 답이 있고 로또도 정답이 있고 카지노에도 고수들은 카지노를 공략하는 방법을 수학자들은 확률을 다 계산해버린 거야. 그래서 카지노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수학 천재는 오지 마라 하고 잘라버린 거죠. 그런데 네. 왜 우리가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뭐 열심히 해놓고 거의 98% 완성해놓고 2% 남겨놓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카지노라고 치자. 돈을 엄청 집어넣으면 이제 한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오점이 너무 마렵다. 그러면 화장실 갈 때 다른 사람이 그 자리 팍 차지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한꺼번에 30개 기계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아, 저 기계는 1시간 30분, 저 기계는 2시간 동안 안 터졌어. 저 기계는 5시간 동안 안 터졌어. 그 자리를 빨리 전화해가지고 아, 형님, 내가 좋은 자리 알아놨어. 빨리 왔어요. 30분 안에 지금 그 사람이 화장실 가려고 해요. 그 사람 5시간 동안 안 일어났는데 이제 오줌 말아서 화장실 갈게요. 막 미친 듯이 와서 꽁지 돈 만 원 주고 그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만 직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 카지노에서 이제 돈 다 잃고 거지 되면 마지막으로 거지 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만 원 모아서 또 자기는 두 번째 자리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자리를 내가 찍어줬는데 거기서 터지면 잭팟이 터지면 또 10% 몇 퍼센트 이제 받는 거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기계 한꺼번에 50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다 하는 거라고. 그 일본의 그 빠찡코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고수들이 딱 보면 아 이게 터진다 이게 안 터진다 다 안 돼. 워낙 빠찡코의 달인인 거야.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 사람 표정만 봐도 아, 이 양반은 엄청나게 이런 사람이다. 그 자리를 뺏어야 돼. 그래서 막 얼굴 아프라고 막 울상이 돼 있는 사람 자리를 노려야 돼. 그 사람 뒤에서 계속 버티면 가거든. 근데 그 자리를 뺏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체계적으로 안 하면 잭팟이 터지기 1초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덩신이 된다고. 체계적으로 하면 계속 확률을 누적시키기 때문에 조금씩 작은 확률을 모아서 큰 한 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학에도 정답이 있고 예술에도 정답이 있는데 정답이 없다는 건 그냥 딱 이번 한 방에 정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확률로 정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당장 내일 급등주 종목 찍어달라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정답이 없지. 그걸 확률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나 긴 흐름으로 10년, 20년 보면 100% 정답은 있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같이 떼돈 버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는 컴퓨터는 더셈도 있고 뭐 뺄셈, 고셈, 나눗셈, 뭐 방정식, 미분, 적분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셈은 더셈이에요.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 구조론으로는 뺄셈인데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셈은 컴퓨터가 아는 모든 셈은 더셈이고 더셈을 마이너스를 더해버리면 그게 뺄셈이고 분수를 곱하면 그게 나눗셈이고 더셈을 누적시키면 그게 곱셈이고 더셈 하나로 모든 연산을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 세상에 더셈도 있고 뺄셈도 있어. 아니야 다 더셈이야. 이게 이론론적 사고방식이에요. 구조론이 요구하는 건 이론론이라고. 그러니까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걸 다 뒤집어서 방향을 바꿔놓은 거지 본질은 다 더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한 방향으로 전부 다 깨어진다. 그래서 뭐 물질도 양자 얽힘도 있고 무슨 섭힌도 있고 뭐 존나 뭐 복잡한 게 소립자 16가지나 되고 뭐 기본입자 존나 많고 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물질이 다양한 건지 쿠션이 다양한 건지 이걸 봐야 돼요. 일단 당구공의 형태가 사각형이라면 당구공이 오각형이라면 굴러가는 방향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당구공이 다 똑같다 해도 쿠션 형태가 오각형이라면 육각형이라면 입체라면 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한 가지만 본다고. 이 안에 있는 내부만 보는 거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그는 빛 안에 어떤 성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빛의 성질이라는 공간의 성질일 수 있다고. 우리가 빛의 성질이라고 착각하는 게 사실은 공간의 성질이고 당구공에 문제가 있다. 사실은 당구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당구대에 몰래 누가 철판을 씹어놨다거나 얍삽한 짓을 해놨다고 아니면 초크에다 누가 불을 섞어놨다거나 뭔가 꼼수를 써놓은 거야. 반칙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바깥을 잘 살펴보라고. 항상 상대 쪽에도 뭐가 있어. 그래서 그런 그 전체를 안 보려고 하는데 전체를 보면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범위를 좁혀놓고 요 안에 답이 없잖아. 막 없지 없지 이러고 있어. 근데 그 바깥에 잘 보면 답이 있다. 독일인 일본인 한국인 다 인간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국민성이 다른 것은 그 사람의 속성이 다른 게 아니고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 옛날에는 진짜 게을렀는데 최근에 부지런해졌거든요. 환경이 바뀌니까 다르게 대응한 거지 사람 인간 자체가 아 조선 놈들은 원래 게을러 이렇게 이건 안 맞는 얘기죠. 일본 놈들은 다시 게을러졌어. 환경이 바뀌면 변한다는 얘기죠. 시간 충분히 됐죠?
네, 됐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